그런 믿음 합격 시리즈 12번째입니다. 제목이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아주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는 파란만장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22장에 와서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제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예배에 참 성공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제 후손을 위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사라의 죽음과 또 장사 지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소상하게 이제 전개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로 은혜를 함께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이 되려면, 첫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려면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시작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시작됩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는 약 62년 되었습니다. 62년 만에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죽을 때에 그 나이를 명시한 것은 이 사라에게만 아마 허용된 것 같아요. 사라에만 특별히 이렇게 유일하게 나이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이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사명을 감당한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이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라는 인간적인 약점도 있었고 나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볼때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라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전반전에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고통, 아픔의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후반전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라는 가나안 땅, 이 헤브론, 이곧 기랴 아르바, 옛날 헤브론의 옛날 그 이름 기랴 아르바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종종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늘 우리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간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땅 인생은 잠시 희노애락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한 번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고, 죽어도 다시 주님 만나는 그런 천국으로, 천국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간에 사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호흡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신 자는 죽지 않고 살도록 영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 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육체로 사는 삶은요, 육신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 전반전보다 사실은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30을 살고 50을 살고 80을 살고 120을 살든지 얼마를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돌아갈 본향을 위하여 내 영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해 아래 사는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 삶이 뭐냐면 금방 없어지고 사라질 그야말로 수정기와 같은 삶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헛되다는 그 말이 뭐냐면 헤벨입니다. 수정기와 같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집착과 애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은 제한된 한계가 있고 제한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굉장히 쌉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김의 이 입김과 같은 금방 입김이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도 죽을 수 있다, 내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야고보 사도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라틴어로 이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죽음을 기억하는 삶,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그리고 오늘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이 카르페 디엠, 오늘 정말 하루를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라가 이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라는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서로 만나고 또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교인으로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더 복된 헤어짐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도 어제보다 오늘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전반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로 향하여 나아가는 후반전, 이것이 복된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굉장히 무정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없고 무정한 시대. 이 종말의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실하게 진실하게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 사라질 수 있고 또 나도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하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부러운 사람, 두려운 사람,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 있으면은 빨리 없애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손해보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의 평가는 지금보다 죽은 이후의 평가가 참된 평가입니다. 살았을 때 하는 평가는 어느 정도 각색이 되고 가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는 냉정합니다.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입을 닫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지혜로운 삶, 이 사람은 매일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도 내일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 두 번째가 잘 안 나옵니까? 같이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시순 앞에서 일어나서 헤쪽 속에게 이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헤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며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죽음 그 자체도 슬픔이 있었지만은 아마 더 애통한 것은 뭐냐면은 묻을 땅이 없어서 아마 애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는 나그네라 했습니다. 거류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게 아내를 장사할 그런 이 장지를 내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해쪽 속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한들 누가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할 자 없다, 반대할 자 없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그냥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땅에서 짐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헷족 속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것은 그 히타이트족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헷족 속은 가나안 7족 속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 나중에 이 헷족 속이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 원주민 헷족들과 같이 삶을 이제 살면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집에서 훈련한 키운 318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때쯤은 굉장했겠죠.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군대 장관 그 비골과 두부러 함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좀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 평화 조정 맺으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크기에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충분히 강제로 땅을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은 땅을 빼앗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삶을 살 때 그들과 다른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은 민감한 뭐 동성애 이슈로 인하여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안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한 이 사회의 문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성도가 박해를 당해도 예배를 방해당해도 시련을 겪어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말이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연한 것이다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들어오면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성품과 기질 성향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칭찬과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보여야 됩니다. 힘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굴종시키거나 지배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라도 의로운 분노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다쳐지면은 그 분노는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무저항이 저항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 정신은 뭐냐면은 내가 죽어야 사는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소리 없이 죽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면 두 번째,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려면은 시작. 형편과 사정과 입장이 어떠하든지 공짜는 거부해야 합니다. 예, 공짜는 거부해야 합니다. 8절에서 이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헷 주민들에게 나와서 몸을 굽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죽은 자, 그러니까 자기 아내죠. 그 아내 시신을 내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좀 구하여서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어주도록 해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성문 앞에서 성문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과 다 듣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에 그리 마십시오. 그렇게 마십시오. 그리고 내 말 좀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매장 굴도 그 당시에는 매장이 이제 평토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엔 다 굴에다가 이제 매장을 했습니다. 그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지금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거기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했습니다. 몸을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굽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주겠습니다. 당신이 받으세요. 그래야만 내가 장사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헷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공짜로 그 장지 사용하세요. 무료로 쓰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뉘앙스는 언뜻 보면 아주 친절한 배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닙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방인인 아브라함에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 사람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그 땅을 만일에 팔게 되면 언젠간 아브라함이 그 땅 주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불리합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그냥 가지세요. 그냥 가지세요 하면 안 가질 줄 알고 그냥 가지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노예였습니다. 왜 노예였을까? 공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헷 사람이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권한을 주장하면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픈 감정에 지배당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믿음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출산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듯이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장례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경작하며 살아갈 땅을 준비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값을 치르고 소유를 확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과 아픔이 있어도 이성이 함몰되지 않냐고 냉철하게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한 의미 부여는 산 자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살아도 산 자가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부여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에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요 살아있는 사람이 호랑이 가족이라도 벗겨서 남겨야만이 호랑이 가족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그 이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대한 그 올바른 의미를 부여할 때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의미 부여는 산 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그 가나안 땅에 사라의 이름을 남기고 믿음과 신앙의 증거를 남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후손들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가족이 모일 수 있고 그곳을 향하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소를 대가를 지불하고 미리 산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 이 밑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헷 사람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장례치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했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제시한 값이 400세겔입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아주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값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값을 부르면은 아브라함이 포기할 줄 알고 400세겔, 은 400세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샀습니다. 그걸. 사무엘하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재앙을 이제 내립니다.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갓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그 타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재앙이 물러갈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여 그렇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신 거 아닙니까? 다 당신이 거니까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공짜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다. 안 된다. 값 없이는 제사 드릴 수 없다. 값을 치러야 한다. 그리고 은 50세겔을 주고 타장마당과 소를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멈췄습니다. 다윗의 때나 이 아브라함 때나 물론 뭐 시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벨라 동굴을 400세겔, 은 400세겔에 샀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40년간 일해서 하나도 모으지 않고 저축하면 겨우 400세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비싸고 터무니없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두 말 없이 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20년, 42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것은 영원히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확정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어디를 떠돌아다녀도 약속의 땅이 있는 막벨라 굴로 돌아갈 고향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계속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 살고 있는 땅은 우리가 주인이다. 너희가 무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갖다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산 걸 아느냐? 헤브론을 산 걸 아느냐?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추앙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묻힐 땅을 아브라함이 매입한 사건은 단순히 매장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들, 외아들 이삭을 드린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이제 보인 것이고 창세기 23장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짓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인생 후반전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미래를 내다보는 이 해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에서 볼 때 정말 특별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은 이스라엘 중앙 산 악지역 중에서도 오직 그 유독히 거기에 물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갈렙이 다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열악하지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시험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그리고 야곱까지 그게 다 장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나중에 또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아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본향, 그게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막벨라 굴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정의 표시가 된 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로서도 영혼의 불행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누가 공짜로 뭔가를 주면은 받을 때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형편과 처지와 입장이 어떠하든지 공짜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가서 확인하고 누릴 하늘의 그 소유를 쌓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직 공짜 하나는 구원입니다. 인간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할 것은 믿음을 해야 합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도 지금 입장이 힘들다 해도 불편해도 할 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임승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값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살 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빼놓고 공짜는 하나도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계속 선하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 이루어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기능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한 믿음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균형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한 믿음만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이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 복음을 위한 믿음,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한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함께 뒤따라야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믿음이 되려면 형편과 사정과 입장이 어떠하든지 공짜는 거부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려면 첫째로는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찮은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냐고 순간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훈련과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려면 세 번째로 형편과 사정과 입장이 어떠하든지 공짜는 거부해야 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대가, 기도의 대가, 희생의 대가 치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